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겟네사렛의 뜨거운 치유 현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는 이 풍경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 인생에 들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들것이 하나쯤은 있죠. 아니, 여러 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 중에 삐걱거리면서 고장나기 시작하는 그런 통증일 수도 있겠고요. 자녀 걱정이라는 묵직한 돌덩어리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들것을 숨기려 애쓰며 살아왔지만 오늘 복음 속 사람들은 그 들것을 통째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 아픔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는 알아보고와 뛰어다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 즉 나를 온전하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실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향해 내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겟네사렛 사람들이 마을과 고을, 촌락을 두루 뛰어다녔던 그 간절한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들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큰 병에 걸리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나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질병은 그 증세가 심각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성찰하지 않고 또 고해성사도 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성되기도 합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청하는 대목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애착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신을 붙잡거나 대단한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 끝, 그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영성적으로 거룩한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옷자락 끝에라도 닿는다면 살 수 있겠다는 이 겸손한 접촉이 치유의 에너지를 폭발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도전하고 깨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모습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진되어 갑니다. 그 이치를 수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감에서 서서히 벗어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룩한 무력감을 받아들이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는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서의 구원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넘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전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 성제 안에서 성체를 모시는 행위는 바로 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의 완성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겟네사렛 장태에 서 있던 그 병자가 되어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시는 구원자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상태에는 지금 어떤 병자가 누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그 삶의 한복판으로 오늘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저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해보십시오. 세상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옷자락 끝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들것은 더 이상 고통의 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은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져가는 따뜻한 치유의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주님 평화.
일본 교리 소용관 신부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천주교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종교는 모두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말을 개신교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주교라는 말은 중국의 가톨릭이 전래된 후 상제 개념과 구분하기 위하여 천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생긴 말이며 원래 명칭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당은 종파가 아니라 천주교 전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천주교 또는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대답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분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곡교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그곳에서는 장애 아동이란 말을 쓰지 않으며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그 대신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이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로 통합 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니,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밥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 손이 불편한 친구는 양치질을 하는 게 조금 느리지만 아이들은 친구니까 양치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친구는 조금 늦게 걸을 뿐 손을 잡아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옆에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가 말했다. 땡땡이는 머리가 짧고 저는 머리가 길어요. 노란색 신발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밥을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잘 먹어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곱교 어린이집에서 장애는 아이가 가진 특성이자 개성일 뿐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친구가 늦게 오거나 뭘 하는데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같이 가라고 하거나 같이 좀 기다렸다 오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교실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며 말했다. 친구니깐 괜찮아요.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고 친구니까 괜찮다는 아이들. 곱교 어린이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개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라는 대답 대신 친구니까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아직도 깨야 될 편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친구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성가 연중 13주일의 화답송이죠. 베니테 아우디테 와서 들어라 라는 시편 33장 내용인데 오늘은 부산 여성 그레고리 합창단 목소리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성아이 목소리였죠. 부산 여성 그레고리오 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레고리오 성가 연중 제13주일의 화답송 베니테 아우디테 와서 들어라 라는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바장조 작품번호 192번에 있는 퀴리의 자비송입니다.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바장조 작품 번호 192번에 있는 퀴리의 자비송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가톨릭 성가 소개해드리죠. 위령 성가입니다. 외국 곡을 이순금이 작사하였는데요. 가톨릭 성가 230번 평안함을 주소서라는 곡 서울 가톨릭 합창단 음반입니다.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조원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의 휴전 전통을 언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연대와 다양성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공개한 풍요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패럴림픽과 홈리스 월드컵 등을 언급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연대와 다양성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포츠는 서로 다른 종교와 전통을 지닌 이들이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한다며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올림픽의 휴전 전통을 상기시키며 세계 평화를 위한 종전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러한 합의를 통해 선수와 관중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경기는 중단 없이 치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 내 스포츠 관련 조직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주교회의 안에 스포츠에 전념하는 사무국이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스포츠는 본당과 학교,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매각률은 여전히 매우 정체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 416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1월 전체 경매 건수 253건과 크리스마스 휴식기 전 마지막 주에 326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416채의 부동산 중 176채가 경매에 낙찰돼 전체 매각률은 42%를 기록했으며 이는 1월에 43%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매각률 42%는 지난해 말 몇 달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당시 이후로 구매자 심리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이 여름 성수기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향후 몇 주 동안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드물게도 와이탕이에서 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테파티 마오리의 내부 혼란이 마라에의 앞마당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이 장면은 올해 정치적 환영의식에서 몇 안 되는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그 외에 목요일 일정은 대체로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장관들의 조약 공원 진입을 막으려던 시위대의 계획은 보안요원에 의해 신속히 무산됐고 활동가들은 연정 지도자들이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 연설에는 간간이 야유와 지속적인 불평이 뒤따르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보였던 극적인 장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습적인 선동가로 불리는 윈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시머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에 오히려 실망한 듯 보였고 특히 피터스는 군중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대로 차분한 연설을 하며 말과 토론을 통해 이견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언은 어쩌면 테파티 마오리가 귀담아 들어야 했을 말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세입자가 이웃과 임대인을 향한 SNS 비방전을 벌이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패소하고 17,000달러 상당의 보상금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장소 옆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웃 여성이 당시 가해자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임대관리 직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트라우마의 장소에 배치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지목된 직원은 당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세입자가 받은 세 차례의 반사회적 행동 통지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는 오히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 아고라 공포증이 악화됐다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그의 반복적이고 강렬한 비방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불안과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입자의 보상 청구는 거절되었고 임대 계약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트라우마가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괴롭힘에 면제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식시장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호주나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특히 호주 증시가 광업과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호주 증시가 철강, 석탄 등 원자재와 금융업 비중이 높고 글로벌 경제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면 뉴질랜드는 상장된 기술 기업 수가 적어 최근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로 인한 글로벌 기술주 폭락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제로나 로켓랩처럼 해외시장에 상장된 뉴질랜드 기업이나 국제기술주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여전히 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키위세이버 등 장기 투자 상품을 성급히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증시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과 어느 정도 분리된 독특한 포트폴리오 덕분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주택보험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3배 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만 40%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지진 위험이 과학적으로 더 명확해지면서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큰 지역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엔젯은 뉴질랜드의 보험시장이 IAG와 선코업이라는 두 호주 대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있으며 이들이 호주 본토와 뉴질랜드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 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어날 경우 담보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에도 심각한 건전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규제위원회와 상업위원회가 주도하며 향후 6개월간 보험료 적정성과 시장 경제 상태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적응 전략과 연계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경제적 실체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미래의 결과를 맞히는 예측이 아니라 조사 시점에 민심을 포착한 스냅샷일 뿐이므로 유권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미세한 등락은 실제 민심의 변화라기보다 통계적 표본 오차나 조사 방식에 따른 잡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선거가 수개월 남은 시점의 조사는 최종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응답층이나 부동층의 존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치들은 유권자가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몰리는 배드웨건 효과를 유발하거나 소수 정당에 대한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실제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단순한 정당 성적표로 받아들이기보다 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는 정치적 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장에서의 최종 선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의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예전과는 다르게 뭐 온도가 오르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추위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10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오늘 이 주일에 한가로운 주일에 성서를 읽고 우리 삶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또 다시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녹음으로 들려드리면서 제 스스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디에서도 궁금하지만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실까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께서 이 방송을 가끔 들으실 때가 있는데 미사를 마치시고 그 차로 이동하시면서 들으신다고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 옆에 상당히 많은 경우 가족이 함께 있지 않을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지라 가족과의 기억은 조금 더 많이 정돈되어 있고 또 저의 의지가 좀 많이 들어간 말이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24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공유하는 가족들이 여러모로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만큼 번거롭고 힘든 존재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겨울을 향해 가며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족들에 대한 성찰은 예전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성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그 요셉 성인 이 세 분의 성가정이 과연 우리의 가족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의 가족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머릿속에 드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도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죠. 뭐 당연히 함께 머물러야 되는 공간도 좀 보장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맺을 시간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바쁘다면 누군가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남은 가족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가족이지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시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공간을 함께 많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또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공간과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바라는 것, 따님이 바라는 것,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뭐 매일은 사치스럽게는 아니더라도 가끔 시간을 내서 나가서 저녁 한 끼,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여유로 이어지면 행복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가족들 구성원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도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로 화목한 게 당연하겠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펼치기도 하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당연하게도 몸도 건강해야 하겠죠. 그리고 자녀들끼리의 우애도 또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공간과 시간을 향유하던 그렇지 않던 조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모두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서로 관계를 놓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뭐 필요한 날, 특별한 날, 명절 이럴 때 모여서 안부를 묻고 하는 서로가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또 공간이 넉넉한 가족이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린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두고 우리의 가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맞아 떨어지시나요? 정말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이 행복한 가족의 상과 우리의 가족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도 용기 내서 우리 가족은 이런 조건에 잘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이상적인 행복한 가족 상이 말 그대로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족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걸음만 더 그 가족 안으로 들어서 보면 모든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각자가 힘든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서로 간의 친교의 문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사연들을 모든 가족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정말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러한 조건들에 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선물해 주시고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 않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이 모든 것들에 부합한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가족은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가족도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 가족과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를 통해서 성가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본 특히 성탄 그 축제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방금 들으신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유년 이야기를 길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해줄 때까지의 그 이전 과정 또한 누가복음서는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뭐 누가복음서를 편집하고 그 썼던 이에게만 내려왔던 구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유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유년 전통에 해당하는 구전이 뭐 누가복음서에 실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2장 41절부터 52절을 사실 다른 1장이나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을 전해준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유년 전승에 속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성모님에 대한 역할, 성모님의 위치를 아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쓴 글이다,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지금은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도입 부분으로서 2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0절까지를 본격적인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51절부터 52절은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시작하는 만큼 결론의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장 41절부터 본문에 우리가 함께 알아두고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좋을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라고 그 이전의 전통과 기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의 부모님, 성모님과 요셉 성인만 지키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지키던 거였거든요. 사실 유다인들은 대표적으로 세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그 해방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축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축제라고도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중요한 절기 때에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6장에도 나와 있죠. 물론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따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적어도 유다인들이라면 또 유다인들 남자라면 매년 한 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와야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맥락에서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바쳐야 되는 의무에 매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의도했는지 루카복음서의 편집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모가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성모님께서 진짜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로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요셉 성모님과 성모님이 함께 가졌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성모님의 열심한 신앙을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스카 축제일은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잘 알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봄철 3, 4월에 춘분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일에 성전에 가야 되는 의무가 성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부모가 그러한 전통에 따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라는 것을 통해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을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성실하게 지켰구나 뭐 이런 맥락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을에 함께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네, 노을에 함께 그리고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라는 부분을 해석해보죠. 사실 12살에 성전에 가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한 유다인들이라고 할지라도 12살이 아니라 13살 때부터 가야 됐던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축제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전해주는 이 부분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언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12이라고 하는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크셨고 지금 현대의 12살이랑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여하튼 이 고대의 기준으로 12살이면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독립적이 되는 그 시기를 염두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46절 이후에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3절 다음에 44절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43절과 44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룻길을 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하룻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너무 덥지 않고 식사하는 때를 제외하고 편안하게 걷는 하루 동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길게 치면 몇 분이죠? 몇 시간일까요? 한 8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걷는 속도를 4km로 계산하면 대략 뭐 30km 안팎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략 130km라고 보니까 뭐 4일에서 5일 뭐 이 정도 걸리는 거리다. 하루에 30km 정도 걸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룻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장을 전해주는 그 편집자의 시선이 조금 흥미를 이끕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요셉 성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부모와 소년 예수님을 분리해서 4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서는 갑작스레 시선이 부모님에게로 확 좁혀져요. 그래서 45절까지 정확하게는 46절까지 찾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부모님에게로 시선이 좁혀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보고 무척 놀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레 42절 이후부터 예수님을 찾게 되기까지 2장을 읽고 있던 우리 독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나누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그들이 감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미 12살 되자마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후대에 나중에 추가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종교적 핵심에 대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그리는 지금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경 본문 말고 다른 제2경전이라던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2장에 대한 첫 번째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우리 가족과 성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기준들에 맞춰보면 우리 각자의 가족들은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면 시간의 순서만 있을 뿐 그리고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모든 조건에 맞아떨어진다.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들은 그러한 행복한 가족이 슬픔으로 휩싸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상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놓여있는 고통은 그 모습만 변할 뿐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느님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시간적인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이러한 이유들이 다 채워져서 우리 가족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고통으로 바뀌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은 언젠가 지금의 모습과 달리 이제 나이가 드실 거고 우리의 자녀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기억의 감퇴와 눈의 침침함 그리고 몸의 쇠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끈끈했던 가족과의 유대는 상실될 수도 있겠죠. 아니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요.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경제적인 여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나의 탓 없이 큰 사회의 흐름 앞에서 점점 약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의 이상 또한 좀 다르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루카복음서 2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루카복음서 2장 42절부터 52절의 내용은 우리가 좀 잊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 요셉을 성인을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 있지만 이 가족은 그 말로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구절도 그렇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마자 아이는 독립적으로 부모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12살 되던 해 부모님과 떨어져서 거의 30km가 넘는 곳에서 겨우 아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거예요.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유일했던 자손인 이 아들은 젊은 나이에 혼인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와 연락이 주고받아졌는지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랬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뜬 소문처럼 들리는 얘기에 부모님에게 사실은 아버지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는데 어머니의 귀에 그 아들이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어머니의 눈 바로 앞에서 정치범으로 요절하게 됩니다. 후손도 못 보고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라고 하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정생활에 그가 도움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집안의 경제력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수였었으니 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이 가족의 시작조차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바라보니 어떠십니까? 다르게 들리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복한 가족의 기준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야기하는 이 성가정의 예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가족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닿을 수 없는 이상만 내 스스로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는 거겠죠. 가족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화가 날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선택이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구성원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조언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가끔씩 속을 뒤집어 놓는 누구른가를 보면 도저히 그것이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길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가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족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뭐 한국 사회에서 지금 2024년도에 누구나 행복한 가족을 꿈꾸고 그것에 부합하는 가족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고 건강하고 사이도 좋고 서로 존경하고 하는 가족일 겁니다. 성가정의 기전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을 중심에 둔 가정이 바로 성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4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루카복음서 2장은 전해줍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느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알고 있었고 그분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겠죠.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이 가족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기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루카복음서 2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이유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분쟁이나 얻어지지 않는 행복들은 어쩌면 그 행복의 기준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서 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기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내 자녀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내 부모님에게 바라는 대로, 또는 내 동기에게 바라는 대로 그 기준을 들이미니 고통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우리 가족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것이 바뀌게 될까요? 하느님을 우리 가족의 기준으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가정으로, 성가정으로 쓰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래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듣겠습니다. 영화 코코의 OST인 Remember Me. 코코 OST인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죠. 성가정의 기준, 바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가정이 성가정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족의 이상적인 기준이고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실 그 전에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쫓아가면 사실 하느님마저도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또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쪽으로 정향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거칠게 옮겨보자면 일이 잘 될 때,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시험을 잘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아니면 건강을 되찾으셨을 때, 뭐 그럴 때 뭔가 잘 될 때 또는 뭔가 일이 잘 해결됐을 때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기쁨과 슬픔과 고통, 외로움과 또 충만함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이 쓰러질 때, 내 가족이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고집스레 혼자서 외로이 넘어질 때, 그때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그것에 좌절하고 절망도 하겠지만 조금 더 쉽게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니 언젠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희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이 끝에 다다라서 누군가를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니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왔던, 다짐해왔던, 그리고 준비해왔던 나의 믿음은 그때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사제로 살면 살수록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더 젊었, 지금 제가 젊지만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 자신을 위로해주고 삶을 재단해주는 가치 정도, 그리고 뭐라고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희망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힘이 세지고 범위가 넓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내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좌절하지만 힘들더라도 다시금 툭툭 털고 하느님께 기댈 수 있는 이유도 믿음이 없이는 찾아지지 않는구나. 또 나와 함께 나의 속을 저렇게 썩이는 그 가족의 선택도 이해 못할 그 고난함도 고통도 이 신앙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죠. 예수님의 가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에 또 우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달랐던 것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 잘 못해서 아니면 도움이 필요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게 된다면요. 그래서 성가정은 지향과 목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이 지향하는 이 성가정을 우리 삶 안에서 찾아보고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57편 지휘자에게 알타스헷 다윗 믹탐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합니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로 제가 피신합니다. 나는 하느님께 지극히 높으신 분께 부르짖네. 나를 위하시는 하느님께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셀라. 하느님께서 당신 자애와 당신 진실을 보내시리라. 저는 사자들 가운데에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것들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이 제 걸음마다 그물을 쳐놓아 제 영혼이 꺾였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으나 그들 자신이 그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셀라.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구마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결의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당신의 자애가 하늘까지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소서. 58편 지휘자에게 알타스엣 다윗 믹탐. 오 신들아, 너희가 진실로 정의를 말하며 올바르게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너희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불의를 지어내고 너희 손의 폭력을 땅 위에 퍼뜨리는구나. 악인들은 어미 배에서부터 비운절하고 거짓말쟁이들은 어미 품에서부터 빗나간다. 그들은 뱀과 같은 독을 지녔다. 제 귀를 틀어막아 귀먹은 독사처럼 능숙하게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의 목소리를 요술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독사처럼 하느님 그들 입안에 이를 부수소서. 주님 사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그들이 화살을 당긴다 해도 무뎌지게 하소서. 녹아내리는 달팽이처럼 햇빛을 못 보는 유산된 태아처럼 되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너희 솥을 뜨겁게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날로든 태워서든 그 안의 것을 없애 버리시리라. 의인은 복수를 보며 기뻐하고 악인의 피에 자기 발을 씻으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말하리라. 과연 의인에게는 결실이 있구나. 과연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매각률은 여전히 매우 정체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주식시장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호주나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무력 충돌할 경우 호주 서부 해군기지가 핵심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올림픽의 휴전 전통을 언급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연대와 다양성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공개한 풍요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패럴림픽과 홈리스 월드컵 등을 언급하며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연대와 다양성으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포츠는 서로 다른 종교와 전통을 지닌 이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한다며 모든 사람이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올림픽의 휴전 전통을 상기시키며 세계 평화를 위한 종전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러한 합의를 통해 선수와 관중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경기는 중단 없이 치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 내 스포츠 관련 조직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주교회의 안에 스포츠에 전념하는 사무국이나 위원회를 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스포츠는 본당과 학교,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활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매각률은 여전히 매우 정체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 416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1월 전체 경매 건수 253건과 크리스마스 휴식기 전 마지막 주인 326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416채의 부동산 중 176채가 경매에서 낙찰돼 전체 매각률은 42%를 기록했으며 이는 1월에 43%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매각률 42%는 지난해 말 몇 달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당시 이후로 구매자 심리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이 여름 성수기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향후 몇 주 동안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 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드물게도 와이탕이에서 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테파티 마오리의 내부 혼란이 마라에의 앞마당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이 장면은 올해 정치적 환영의식에서 몇 안 되는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그 외 목요일 일정은 대체로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장관들의 조약공원 진입을 막으려던 시위대의 계획은 보안요원에 의해 신속히 무산됐고 활동가들은 연정 지도자들이 연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 연설에는 간간이 야유와 지속적인 불평이 뒤따르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보였던 극적인 장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습적인 선동가로 불리는 윈스턴 피터스와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에 오히려 실망한 듯 보였고 특히 피터스는 군중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사전에 예고된 대로 차분한 연설을 하며 말과 토론을 통해 이견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언은 어쩌면 테파티 마오리가 귀담아 들었어야 했을 말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주식시장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호주나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특히 호주 증시가 광업과 기술주 중심으로 큰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호주 증시가 철광과 석탄 등 원자재와 금융업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면 뉴질랜드는 상장된 기술 기업 수가 적어 최근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로 인한 글로벌 기술주 폭락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제로나 로켓랩처럼 해외시장에 상장된 뉴질랜드 기업이나 국제기술주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여전히 손실을 피하기 어려우며 전문가들이 이러한 하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키위세이버 등 장기 투자 상품을 성급히 매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증시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과 어느 정도 분리된 독특한 포트폴리오 덕분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어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주택보험료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주택보험료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3배 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만 40%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지진 위험이 과학적으로 더 명확해지면서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큰 지역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엔젯은 뉴질랜드의 보험시장이 IAG와 선콥이라는 두 호주 대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며 이들이 호주 본토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쟁 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어날 경우 담보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에도 심각한 건전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융규제위원회와 상업위원회가 주도하며 향후 6개월간 보험료 적정성과 시장 경쟁 상태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적응 전략과 연결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주거 안정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경제적 실체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미래의 결과를 마치는 예측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민심을 포착한 스냅샷일 뿐이므로 유권자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미세한 등락은 실제 민심의 변화라기보다는 통계적 표본 오차나 조사 방식에 따른 잡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선거가 수개월 남은 시점의 조사는 최종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응답층이나 부동층의 존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치들은 유권자가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몰리는 밴드웨건 효과를 유발하거나 소수 정당에 대한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실제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단순한 정당 성적표로 받아들이기보다 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는 정치적 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장에서의 최종 선택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 치료에 대한 규칙이 지난 2월 초부터 변경됐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를 따라 ADHD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매우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일반의 중 약 15에서 20% 정도만 ADHD 진단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로열 뉴질랜드 컬리지 오브 제너럴 프랙티셔너 회장 루크 브래드포드가 밝혔습니다. 브래드포드 회장은 이 비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의사들이 현재 ADHD 진단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거의 없어 준비가 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ADHD 진단과 처방 권한은 과거 1999년에 일반인에게서 제거됐지만 이번 규칙 변경으로 일부 GP와 간호사가 훈련을 마치면 성인 환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의사가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재 일선 진료 부담이 커서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임상심리학자에게 진단 비용으로 약 $1,500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집단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ADHD 진단 치료 서비스 확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제 접근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회원국 지위는 뉴질랜드의 주권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퇴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글이 발표됐습니다. 이 글은 미국이 WHO에서 탈퇴한 최근 상황과 관련해 엔젤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가 WHO 기여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발언에 대한 논평을 한 것입니다. 글쓴이는 WHO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며 뉴질랜드 법은 제네바가 아닌 웰링턴에서 내각과 의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O의 지도나 협정도 국내법 체계 안에서 비준 과정 등을 거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WHO가 권고하는 정책은 자문 성격이며 각국은 필요에 따라 이를 따르거나 자체 전략을 선택해왔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예컨대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대응 때 WHO 권고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WHO는 글로벌 질병 감시 체계, 데이터 공유, 국제 보건 조정 같은 협력을 통해 질병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뉴질랜드가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규모의 범위를 갖추고 있어 보건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글쓴이는 WHO 회원국 지위는 국가 주권을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퇴할 경우 국제적 보건 협력과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뉴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언론 보도를 흉내낸 인공지능 작성 기사에서 수천 명의 뉴질랜드 국민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게시물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가 사용됐지만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내용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 10개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기존 뉴질랜드 언론 보도를 인공지능으로 다시 작성한 뒤 조작된 이미지를 함께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엔젠 뉴스 허브라는 페이지는 자체 취재 없이도 수천 건의 반응을 얻었으며 인공지능 사용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재난 희생자나 유가족의 사진을 조작한 이미지와 실제보다 과장된 사고, 재난 장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당국과 국가재난관리청은 긴급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 경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AI 가짜뉴스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리고 정통 언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이용하고 공유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온라인상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ASB은행이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뉴질랜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표를 내놓았습니다. ASB는 6개월 고정금리를 소폭 인하해 연 4.59%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쟁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1년과 18개월 고정금리는 약 각각 0.1%포인트 인상했고 2년 고정금리는 0.2%포인트 올려 연 4.95%로 조정했습니다. 3년 고정금리 역시 0.1%포인트 인상돼 연 5.19%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가 됐습니다. 4년과 5년 등 장기 고정금리는 최근 인상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도 여러 만기에서 함께 인상됐지만 대부분 경쟁은행 수준에 맞춘 조정에 그쳐 시장에서 특별히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ASB 조정은 앞서 웨스트팩과 ANZC의 단행한 금리 변경에 뒤이은 것으로 ASB는 경쟁은행들보다 높은 금리 위치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한편 키위뱅크는 당분간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BNZ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에게 금리 협상에 적극 나서고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출 비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앞두고 무력 충돌을 할 경우 호주 서부의 해군기지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미 국방부가 대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호주 서부의 HMAS 스털링 호주 해군기지에 최대 4척의 핵잠수함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배치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합의의 일환입니다. 내년 첫 잠수함 도착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양국군은 협력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호주 기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략적 보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분쟁 발생 시 핵심 전력인 핵잠수함을 전장에서 비교적 가까이 배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군의 피신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큽니다. 현재 미국은 괌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지만 중국과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면 개전 초기에 중국의 미사일 파산 공세로 괌의 군사시설이 무력화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서호주에 있는 스털링 기지는 중국 본토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주요 분쟁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했다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한 대언론 담화에서 미국이 이 같은 시안을 제시했다고 AP,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미국은 올 여름 시작 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양측에 제안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양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종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6월까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명확한 일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부적 이유로 이 같은 일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1월, 11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처음으로 미국에서 다음 주 열자고 제안했다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참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다음 3자 회담을 미국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전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노 보스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협상장에는 정장 차림의 양국 협상 대표단 사이로 해군 정복을 입은 미국 사성 장군이 이례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군 전력을 지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 이란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미 중부사령부 수장인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었습니다. 또 지난 4, 5일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장에서는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는 회담이 중지된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측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고위급 외교에 군 외교 지도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이례적 조치를 함으로써 전통적인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 관행을 깨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P통신은 중부사령관인 쿠퍼 해군 대장이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처음 참석했다며 정복 차림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세력 증강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코인 액수가 130억 원을 넘습니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입금 코인을 곧바로 현금화하거나 이걸 팔고 다른 코인을 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이용자 80여 명이 이미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이 이벤트에 참여한 가입자에게 당첨금 지급을 시작한 건 그제 6일 저녁 7시쯤입니다. 그런데 총 62만 원이 지급돼야 하는 당첨금이 62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되면서 249명에게 60조 원의 규모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입금 사고를 빗썸이 인지한 건 이벤트 시작 20분 뒤 거래와 출금 차단 조치에 나선 건 35분 뒤였습니다. 그 사이 1천억 원대의 비트코인 매도 주문 등이 이례적인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회수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비트코인 125개 분량입니다. 취재 결과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은 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이 조치에 나서기 전에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연결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규모가 약 30억 원, 원래 있던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화폐를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은 해당 가입자들에게 접속해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비트코인을 팔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엔젯 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1원 4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0원 2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2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뮤직인 팍스, 도메인 로톤다 칸출이 안내입니다. 뮤직인 파크가 상징적인 도메인 로톤다에서 이번 시즌 두 차례 공연을 펼칩니다. 첫 번째 공연은 칸트리와 포크 음악으로 가득한 밤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카우걸 스테파니 백과 포코디오 아로가 함께하는 신나는 음악의 향연에 푹 빠져보세요. 2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도메인 로톤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인 파크스 도메인 로톤다 재즈 안내입니다. 뮤직인 파크가 도메인 로톤다에서 일요일 오후 재즈 공연으로 돌아옵니다. 3명의 지역 거장들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타들의 세이션 연주자로 활약하는 타바니 까라파, 떠오르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탈 첸, 그리고 혁신적인 아로하나 콜렉티브가 함께하는 감미로운 음악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도메인 로톤다 도메인 드라이브 파넬에서 있습니다. 뮤직 인 팍스 롱베이 안내입니다. 히비스커스 앤드 베이스 지역위원회가 롱베이에서 무료 팝과 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뮤직 인 팍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푸드트럭 컬렉티브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오토매틱 80s, 핸즈업, 그리고 럼포스 머신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애슈레이 리저브, 애슈레이 에버뉴 롱베이에서 있습니다. 리딩 투게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안내입니다. 팟캐스트, 양식, 뉴스, 단편소설 등 일상적인 텍스트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편안한 독서 모임입니다.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월 16일, 3월 1일, 3월 9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그린필드 라이벌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캐시얼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